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새드엔딩일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가요? 그러면 대상을 바꾸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새드엔딩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어서 영결식, 영원한 결별의식을 치릅니다. 한국은 대부분 이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슬픈데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슬픕니다. 그래서 더 새드엔딩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결말이 비극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될 수 없죠. 새드엔딩으로 그렇게 맞춰집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해피엔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무엇에 비유하죠? 성경을 잠에 비유합니다. 자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은 깨어남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상쾌한 아침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상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목사요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의 삶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방금 제가 인용한 두 분의 글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삶에 아직 오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래도 현실을 보니까 우리의 앞길은 어두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신문을 보면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요 전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20대, 30대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지금의 20대, 30대 한국의 젊은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기후는 더 나빠지고 다가올 AI 시대에는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의사의 일을 AI가 할지도 몰라요. 변호사의 일을 AI가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문구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의 삶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자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의 삶에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그 다음 스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아직 정착하지 못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덧붙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당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당시의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비교입니다. 국력으로나 기술로나 무기로나 이스라엘이 절대로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문화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훨씬 더 앞선 문화였어요. 훨씬 더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내가 축복을 주마.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문화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디폴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규례가 아닌 세상의 법도가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구별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미래에 주신 말씀이에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주신 말씀이에요. 미래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중반부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and where I am bringing you to live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신 세부 지침이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 어느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죠.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인과 동시에 도전입니다. 축복이지만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앞선 문명입니다. 앞선 문화예요. 앞선 문명과 앞선 문화는 엄청난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싫어하시는 가나안의 문화, 그것이 비록 앞선 문명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 경험인데요,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갔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어요. 서울 생활이.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경부선을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4호선을 타고 사당역에 가서 그 다음을 갈아타야지 이제 제가 있는 대학을 가는데요, 저는 처음에 지하철 타는 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지하철 그걸 하나 끊어서 탔습니다. 사당역에 가서 내려서 밖을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표를 끊고 2호선을 탔어요. 저는 갈아타기 환승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만큼 제가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문화가 지방 사람인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압도하죠.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촌놈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에 이민 온 분들도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 문화가 워낙 한국 문화보다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안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한국말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문화를 빨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60년, 70년, 80년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다 영어만 해요. 그 이유는 미국 문화가 한국 문화에 비해서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죠. 그만큼 앞선 문화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남미로 이민 간 분들은 달라요. 중남미에서 유학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혀가 꼬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남미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선 문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선 문화,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도전입니다. 24절 이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죠.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광야의 사막과는 비교되지 않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당부의 내용이 바로 24절 중반부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이 세 절 가운데 거룩하라, 구별하라는 말씀을 여섯 번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네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중반부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거룩하라, 구별하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비교되지도 않는 풍부한 음식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가나안 땅은 풍족해요. 그래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뷔페가 있는데 그 뷔페 음식을 다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죠.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앞선 문화, 특별히 음란한 문화가 있어요.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을 멀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뉴저지 살았을 때의 일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뉴저지 살 때에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이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 살았는데요. 그거에서 한 15분 올라가면 하일랜드 파크이라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던킨 도너츠를 가도 코셔 던킨 도너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던킨 도너츠가 있고 코셔, 그러니까 프리스트가 이렇게 구별한 던킨 도너츠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 도너츠나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코셔 도너츠만 먹어요. 까다롭게 구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토요일 날 쉽니다. 다른 지역은 뉴저지 전부 다 일요일 날 쉬는데 그 사람들만 주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은 일을 해요. 다르게 살았어요. 또 자신들이 지키는 유대인 절기는 줄기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의 대부분이, 유대인 절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연결되기에 뭐 유월절, 초막절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킨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험도 못 쳤고요. 과제도 못 내고요. 수업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지도층이 되자 그 유대인의 절기가 지금 뉴저지의 학교 공립학교의 공휴일이에요. 여러분 뉴저지 가보시면 공휴일이 다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가령 유대인이 지키는 새해 첫날, 이 설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나팔절과 연결되는데요. 처음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때 그 절기에 학교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뉴저지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 그날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대인의 문화보다 훨씬 앞선 미국 문화 가운데 살아도 이 사람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아무리 앞섰다 하더라도 너네들의 정체성을 잃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주일이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매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선 문명이 가나안 문명입니다. 근데 그곳에 앞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받았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염려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대학 교수였다가 청와대 간부 한번 보세요. 간부들. 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걸 감당을 못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살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 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앞선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테스트하세요. 첫 번째는 가난케 하심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심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요케 하심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잘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너무 잘못되어서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뭔가가 잘 안 풀려가지고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두렵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의 기도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인상적인 것은 그 다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부자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배불러서 너무 잘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큰 축복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 와서 버지니아에서 살았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아는 목사님이 버지니아,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서 목회하셨는데, 그분 교회에 토요일 날 그분 댁에 갔는데요. 이제 손님이 왔다고 이제 그 교회 집사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집이 한 4, 5층이었고요. 너무 집이 커가지고 인터폰으로 서로 대화를 했어요. 소리 질러도 안 들리니까 인터폰으로 대화할 만큼 큰 집이었어요. 집 앞들도 조금 과장하자면 골프장만큼 넓었습니다. 그런 집이었어요. 그 페어팩스에, 그 부자 동네에. 그리고 그 집에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데리고 대서양에 가서 배를 띄워놓고 수영도 하고 낚시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막 유학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봤잖아요. 야, 미국 와서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배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주말이에요. 교회 가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경비행기라도 있으면 이거는 진짜 교회 안 가죠. 유혹이 굉장합니다. 축복을 받은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한편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당하지 못할 복권이 당첨되어가지고 뭐 이혼하고 폐가맹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졸업하고 떠날 때 혹 잘 못 되어서 간다고 실망하지 마라.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진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라. 또 반대 경우죠. 너무 잘 되어 간다고 우쭐대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축복 속에 잘 되어 간다고 그것이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만큼의 넉넉한 그릇이 되어야지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NBA 선수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주로 30대 전후에 은퇴를 해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서 30대 전후에 은퇴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은퇴한 후에 2, 3년 뒤에 뱅크럽이 됩니다. 왜냐하면 20, 30대가 감당할 만한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뱅크럽이 돼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메디슨에서 훈련이 되어야 돼요. 헌신의 훈련, 헌금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 가서 갑질 안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도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룩해야 돼. 그곳에 가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을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 중에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